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세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일곱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세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피하지 말아야 될 고난도 있습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을 우리가 쭉 묵상하고 있는데 사도행전을 읽다가 보면 사도행전의 거의 절반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한때 아주 복음을 대항하던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에요. 한때 교회를 대항하고 복음을 박해했던 이 사람이 가장 강력한 복음의 증인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도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장면이 있어요. 사도행전 7장 57절 58절을 보면 그때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던 사람들이 자기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증인들이에요. 증인들. 다 아니고 증인. 이 증인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저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을 충분한 이유가 있다. 이거를 보증하는 그런 증인들. 그러니까 사실 사울이요 스데반을 죽일 때 증인 대표쯤 됐던 거예요. 저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서 마땅한 사람이다. 그래서 저 사람은 율법을 대항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인간이다. 그래서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사울이 앞장섰어요. 그런데 돌에 맞아 죽어가던 스데반이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기도하고 그리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소리를 치면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기도하면서 죽었어요. 그리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큰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아마 사울은 틀림없이 스데반의 이 기도를 들었을 겁니다. 돌에 맞아 죽어가던 스데반이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사울이 얼마나 비웃었겠으며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큰 소리로 기도할 때 사울이 그 스데반을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이라고 놀렸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스데반의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이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울에게 벌을 주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은혜를 주셔가지고요 이 사울을 복음의 증인으로 만드신 거죠.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불신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열매가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게 무슨 열매가 있겠느냐,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가운데도 한때는 교회 댕기는 거 우습게 여기고 먼 교회를 뭐하러 가냐 생각했던 분이 이 자리에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자리에도 한때는 불신자였던 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자기가 내가 교회 오기를 택해서 교회 왔느냐?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거죠. 누군가는 내가 불신자였을 때 내 이름 불러가며 기도했던 분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기도 덕분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늘 7명 축복하고 3명 불신자 위해서 기도하자 그럴 때 그 불신자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분들이야 모르죠. 그렇지만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불신자 위해서 기도하세요. 주변에 있는 불신자, 교회를 조롱하고 신앙을 우습게 여기고 야 너 요즘도 교회 댕기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특별히 그 사람들 이름 불러가면서 더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시는 분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예수 믿고 오늘 사도행전을 보면 13장에서부터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복음 전도를 위해서 그 당시에 알려진 전 세계를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읽고 있는 이 본문은요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의 거의 막바지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그리고 3차 전도여행이 있는데요. 3차 전도여행은 보면 상세한 이야기하지 않고 큰 방향만 가르쳐주는 방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3차 전도여행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에베소 사역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10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가가지고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강론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강팍해서 듣지 않고 아주 조롱하고 대항하고 그러니까 회당에서 나와가지고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날마다 강론을 했는데 이게 스콜레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 있어가지고 서원인데 이게 진짜 서원인지 아니면 그냥 두란노라고 하는 사람이 일하는 곳에서 했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하튼 어떤 공간에서 날마다 성경을 가르쳤어요. 2회 동안 했더니 에베소가 이를테면 전주가 뭐 전라도 중심인 것처럼 근데 실제로는 이름만 그러죠. 이름만. 그죠. 지금은 뭐 전라도의 제1도시 뭐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그런가요? 신앙 고백이죠. 그거. 근데 여하튼 당시 에베소는 아시아의 중심 도시였어요. 명실상부한. 그랬더니 에베소에서 사역을 열심히 했더니 에베소와 그 지역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사도행전 19장 읽으면 거기에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장색. 은장색이 뭐냐면 은으로 우상을 만들어 파는 그러니까 우상 공장 사장인 거예요. 우상 공장 사장이 장사가 안 돼요. 아데미라고 하는 신상은 우리 성경 요 컬렉션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아마 요 정도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은으로 만들어 팔았어요. 이거는 에베소에서 사온 기념품인데 근데 여하튼 이렇게 생긴 우상을 만들어 판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교회가 부흥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해가지고 이 근처에 뭐 점집이 장사가 안 되고 술집이 장사가 안 되고 술집 장사 잘 안 돼야죠. 그죠? 뭐 그리고 허랑방탕한 살던 혹시 술집 주인이 여기 와 계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하튼 다 망하고 그런 사람들이 다 망하고 이 장사가 안 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참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뭐 복권집이 장사가 안 되고 뭐 이런 거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허랑방탕한 삶을 다 제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시위를 벌인 이야기가 사도행전 19장에 있습니다. 정말 우리 중에도 복음이 흥황해서 세상을 허랑방탕한 사람들이 망하고 허랑방탕한 인생을 살던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에 그런 부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오래 사역했거든요. 그것도요 독특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1차, 2차 전도 여행 때는 여기저기를 더 멀리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이렇게 보면 사도 바울이 한 군데 머물면서 오랫동안 사람을 가르치려고 해요. 처음에는 더 멀리 복음을 전파하려고 하다가 나중에는 이 복음을 좀 더 뿌리 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 장기 사역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장기 사역을 하던 중에 사도 바울 안에 어떤 소망이 생겼어요. 그 어떤 소망이냐 사도행전 19장 21절 보시면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런 마음에 어떤 작정이 생긴 거예요. 당시 로마는요, 로마 제국의 중심 도시였을 뿐만 아니라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브리실라와 아굴라도 로마에서부터 고린도로 옮겨온 사람이어가지고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사역할 때 사도바울과 동역했거든요. 이미 로마에는 교회가 있었는데 왜 사도바울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런 소망을 가졌느냐 하면 사도바울이 로마서에 편지를 쓴 적이 있어요. 자기가 개척한 교회 아니고 이미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로마서를 보냈는데 그 로마서를 보낼 때 로마서 15장 22절부터 24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대한
하려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서바나는 요즘으로 치면 스페인입니다. 요즘이야 스페인은 문화강국이고 중요한 관광지이지만 그 시대에는 로마 제국의 변방 끝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동쪽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가 성령이 다 막으셔가지고 서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제 마게도냐 아가야 지역 이런 지역에 이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런데 그 이 서바나는 당시에는 로마 제국의 끝,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이 생각한 끝이 서바나였던 거예요. 로마 교회를 방문해가지고 로마 교회 성도들과 교제한 뒤에 그 로마 교회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 로마 제국의 서쪽 끝이었던 그 시대의 야만인들, 바바리안들이 살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 서바나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를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로마를 가기 전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먼저 들르려고 했어요. 그런데 왜 예루살렘에 가려고 했는지도 로마서 15장 25절부터 28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는 내가 성도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사였거니와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정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이게 사도 바울의 계획. 사도 바울은 이방인 교회의 헌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져다 주고 그 다음에 로마에 갔다가 로마 교회 성도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내가 서바나 그 당시에 땅끝으로 알려진 지역에까지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다. 이거 이제 에베소 사역하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에 작정했던 바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이방인 교회의 헌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여정을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거예요. 복잡했어요. 복잡. 왜냐하면 항상 헌금을 모으고 헌금을 전달하는 것은 힘든 일이에요.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시죠. 헌금하는 거 힘들지 않으세요? 이렇게. 헌금은 언제나 힘듭니다. 헌금을 하자 이렇게 하면 맨날 교회는 돈만 내라 그런다 그래요. 사실 객관적으로 우리 교회에서 맨날 제가 돈 내라고 하나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교회가 맨날 돈 내라고 한다는 이야기만 해요. 그런데 이 헌금이 중요해요. 예수 믿는 사람 헌금이 중요하고 헌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는 것도 중요해요. 이게 아주 복잡해가지고요. 이것 때문에 생긴 시험거리 갈등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고린도 후서를 기록했습니다. 고린도 후서에 이 사도 바울이 맨날 돈만 내라 그런다 그러고 사도 바울이 이 돈 가지고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겠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생겨가지고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린도 후서를 썼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왜 이방인 교회의 헌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가져다 주려고 했느냐 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었어요. 예루살렘이 로마의 식민지였는데 로마가 직접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헤롯 왕가를 중심으로 로마를 통치한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통치보다 언제든지 앞잡이들의 통치가 더 잔인한 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의 앞잡이들이 있어가지고 이게 더 어렵고 그리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을 로마는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기독교인을 박해하지 않았어요. 지난주에 왜 고린도 갈리오 그 재판에서 보는 것처럼 로마는 기독교를 적대시하지 않았지만 유대인들이 기독교인을 적대시했거든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사는 또 유대지방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 교회의 현금을 모아가지고 나름 그래도 좀 부유한 지역의 현금을 모아가지고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거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5장 27절이 말하는 것처럼 빚진 자다. 이방인들이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기 때문에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이야기도, 이런 원리도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뭐가 예수 믿는 사람이 누리는 복이냐. 내가 누리는 어떤 복이 있으면 그거를 나누고 흘려보내고 베푸는 거, 그거 복이 더 큰 복인 거예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내가 누리는 것이 복이 아니라 나누는 것이 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움켜쥐고 누리는 게 복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움켜쥐고 자기가 누리는 게 복이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움켜쥐고 내가 누리는 것이 복이 아니고 내가 나누고 베풀고 흘려보내는 것이 복인 줄 알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그래서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거 복음서에서 찾아보려면 딱 찾기 어려워요. 예수님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를 복음서에 찾기가 어렵다고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워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동의할 수 있는 말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세상 사람들은 받는 것, 내가 움켜쥐는 것, 내가 누리는 것, 그거 복이라고 여긴다면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고 그게 복이 아니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것, 흘려보내는 것, 그거 복인 줄 알아야 합니다.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늘 나누고 베푸는 데 익숙해져야 합니다. 나누고 베푸는 데 점점 익숙해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더 많이 나눌 줄 알아야 합니다. 시가 있는데 문정희라는 시인이 쓴 왕의 역할을 잘하는 배우라는 시가 하나 있어요. 왕의 역할을 잘 하는, 가만히 있어봐. 그래. 신대, 이 신대요. 왕의 역할을 잘 하는 배우가 부도 내고 노숙자로 떠들 때, 헌 신문지 한 장 가진 사람도 남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는 이야기는 그 연기보다 더 시큰하다. 이 사람이 노숙 생활을 하는데, 어느 날 맨바닥에서 잠을 자야 되는데, 옆에 있던 노숙자가 신문지 한 장을 반으로 찢어주는 거를, 그래가 그 신문지 반장을 덮고 잤대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정신을 번쩍 차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이야기가, 이 실은 문정희 씨가 썼는데요. 최수종 아세요? 최수종 이야기라 그럽디다. 이 씨가. 최수종 씨가 아주 그 공무원이었던, 돈 많은 공무원 출신 아버지 덕분에 부잣집 아들로 자랐는데 그 아버지가 쫄딱 망해가지고 이렇게 좀 노숙 생활한 적도 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신문지 반장 찢어주는 노숙자의 도움을 받고 정신 번쩍 차려가지고 이렇게 살 게 아니다 하면서 삶을 고쳤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신문지 한 장 반으로 찢어주면서 사람을 도와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노숙자가 신문지 반장으로 남을 도울 수도 있는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나는 늘 부족하고 뭔가 누굴 돕고 섬기기에는 참 힘든 인생이라고 스스로 그렇게 한계 짓는 경우들이 있어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움켜쥐는 것이 복이 아니라 나누는 것이 복입니다. 예.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 몫에서 더 많이 나누고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베풀까 하는 것을 늘 생각하며 살아야 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래서 성도들에게 돕는 법을 가르치고 나누는 법을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 교회에 헌금을 모아가지고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려고 했어요. 아마 그거는 구약 성경을 보면 이렇게 이방인의 재물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에 대한 많은 약속들이 있어요. 아마 사도 바울은 그런 약속을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뭐 굳이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할지라도 좀 더 부유한 사람들이 좀 더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을 돕도록 이렇게 가르치고 그 일을 하려고 했던 거죠. 그것 때문에 시험거리도 많고 갈등도 생기고 해도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거를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마땅히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을 도와야 된다고 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었거든요. 지난번에 우리 갈라디아서 묵상할 때 이렇게 베드로와 야고보 같은 사람이 유대인에게, 바울은 이방인에게로 가기로 서로 약속하고, 그러면서 예루살렘 사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요구한 것이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라. 본래 나도 힘쓴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언제든지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을 돕는 것이 복음을 생각하고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 그 동전의 반대편은 이거는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을 돕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언제든지 남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남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연약한 사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잘 믿어가지고 자기가 받을 복에 대해서만 자꾸 생각하면 신앙이 병이 드는 거예요. 내가 누리는 것이 복이 아니고 내가 나누는 것이 복인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성경을 잘 읽다가 보면 당연히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많이 나누고 많이 베풀고 많이 흘려보낼까 하는 질문을 계속하면서 스스로 자기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 교회의 헌금을 그렇게 모아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기저기 들러서 지금 배를 타고 막 신속하게 이동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려고 막 애를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저기를 들르고 있는데 어디를 가든지 만나는 사람마다 너 예루살렘에 가면 안 돼. 너 예루살렘에 가면 안 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오늘 보면 4절 보시면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는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배를 타고 두로에 왔는데 두로의 성도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또 거기서 배를 타고 가이사라로 왔어요. 그런데 가이사라에서도 빌립의 집에 머물렀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 빌립의 집에 굳이 유대로부터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찾아왔어요. 오늘 보면 10절부터 1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그런데 이 말씀을 꼼꼼히 읽어보면 이 사람들이 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하느냐 하면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이 말씀하시되,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이 말씀하시되, 성령께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많은 고난을 받을 거다, 많은 환난을 당할 거다, 체포돼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질 거다, 이렇게 경고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요 성령으로 권면하는 그 권면을 듣지 않았어요. 이유가 뭘까요? 성령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사도 바울이 그 권면을 듣지 않아요. 성령께서 네가 많은 고난을 당할 거다, 네가 많은 환난을 받을 거다 그렇게 미리 예고하시는 것은 그 고난이나 환난을 피해가라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단단히 먹어라, 뒤로 물러서지 마라. 세상 종교는 어려운 일이 있으면 피해가라고, 세상 종교는 고난이나 환난을 당하지 않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신앙은, 성령님은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는 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네가 고난을 당하고 네가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뒤로 물러서지 말고 마음을 담대하게 해서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가라, 이렇게 권면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도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면 충분히 많은 고난을 당할 줄 알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설교할 때 에베소서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을 보시면 보라 나는 성령에 의해 예루살렘에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내가 알지 못한다. 그렇지만 성령께서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사도 바울이 이미 알고 있어요. 사도 바울에게 이미 성령께서 여러 차례 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과 환난이 너를 기다리고 있을 거다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미 알고 있어요. 그 예루살렘에 그렇게 결박과 환난을 당할 거를 알면서도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사도 바울이 나의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나.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나.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생명보다 귀한 것이 있습니다. 생명보다 귀한 것이 있습니다. 생명보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죽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있는데 예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뭐가 있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행복하게 사는 게 중요하고 건강하게 사는 거 중요하고 돈이 중요하고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거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아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거구나. 내가 그냥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는 게 이게 전부가 아니구나.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있구나 하는 거를 성경을 읽으면서 배워야 돼요. 지난번 마가복음 읽을 때 마가복음 10장 32절 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요. 예수님이 마치 군대 전쟁에서 선봉에 선 사람이 막 앞에서 돌격하듯이 그들 앞에 서서 올라가시는데 뒤에 따라가는 사람들은 놀라고 두려워했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서 아니고 인자가 대장과 서기관들의 능기운 바 되어서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에 넘겨주고 온갖 고난당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앞장서서 막 가세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어.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 예수님이 고난과 환난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명이 잃어버릴 것을 각오하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시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생명보다 귀한 것이 있거든요. 생명보다 귀한 것이 있어요. 우리 인생에 주님의 뜻을 받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저 단순히 평안하게 사는 것을 목표로 기도하면 안 됩니다. 타락한 세상에서 어디에 평안이 있겠어요? 타락한 세상에서 어디에 행복이 있겠느냐고요. 타락한 세상, 이 병든 세상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고 하면 당연히 맞서 싸워야 될 죄악과 맞서 싸워야 될 그 불의와 우리가 그 죄악과 불의에 대항하여 맞서 싸울 때 치러야 될 대가가 당연히 있지 않겠느냐고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니 어떻게 그저 평안하게 행복하게 아무런 어려움 없이 살 수 있겠어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사도행전 20장 4절을 보면 동행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0장 4절 보면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사람, 베레아 사람, 부르의 아들 소바도,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 세군도, 더베 사람 가이오, 디모데, 아시아 사람 두기고, 드로비모. 그런데요, 이 이름을 보면 이를테면 세군도 틀림없이 노예입니다. 노예 출신입니다. 두기고 이를테면 양반 이름인데 돌쇠다. 예를 들면 이름이 마당쇠다. 그런데 양반 아들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양반 아들이라면 당연히 이름을 뭐 용태쯤은 지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 이름이 예를 들면 지금은 어떻게 보면 형식상 평등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형식상 평등한 시대. 그런데 100년 전만 해도 아니에요. 10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사람의 거의 한 70% 80%는 성씨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씨는 양반만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1907년에 일본이 우리나라 호적법, 일본이 우리나라 그 이 통치하기 위해서 하여튼 여러 가지 제도적 정비를 하는 중에 호적법을 시행한 적이 있는데, 호적법을 시행하면서 다 성씨를 가지고 등록하게 만들었어요. 그전에는 성씨 없는 사람이 양반들만 성씨가 있고 나머지 성씨가 없었거든요. 그러니 이름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름,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 일제 잔재죠. 우리 다 성씨. 특별히 그래서 왜 우리나라에 김씨, 이씨, 박씨가 많으냐. 그 다 그 어떻게 보면 그 시대에 천민들이 자기 주인 이름 딴 거예요. 김씨, 이씨, 박씨 중에는 80%는 천민의 후손인 거죠. 자기들은 아무도 인정 안 해요. 김씨, 이씨, 박씨 아무도 인정 안 한다고요. 우리나라 사람 족보가 100년 동안에 그렇게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중에 자기 조상이 천민이었다 손 한번 들어보시죠. 아마 거의 없을걸요. 거의 없을걸요. 그런데 우리나라 족보가 그렇게 뒤집어진 거죠. 100년 동안.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100년 전에 오셔가지고 열심히 했던 사역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름 지어주는 거예요. 여자들이 이름이 없었어요. 더욱이 천민의 여자들, 천민 출신 여자들은. 이럴 때면 부산에서 시집 오면 부산댁, 정읍에 시집 오면 정읍댁 이렇게 부른 거죠. 이름 없이. 그 이름 지어주는 것이 선교사님들의 사역이었어요. 이름이 중요했던 거죠. 그 신명의 어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사도행전 20장 4절을 보면 거기에 여러 사람 이름이 나오는데 이 중에서 특별히 세군도는 틀림없이 노예예요. 왜냐하면 세군도는 라틴어로 왜 첫째, 둘째, 셋째 할 때 둘째라는 이름이 세군도예요. 셋째는 더디오입니다. 더디오 이름 많이 나와요. 두기고 아마 이 사람도 틀림없이 노예였을 겁니다. 그 이름만 들으면 아, 이 사람이 노예인지 뭐 귀족인지 이를테면 브리스길라는 귀족이에요. 왜냐하면 로마의 양반 집안이거든요. 브리스길라. 그러니까 이게 뭐를 말하느냐 하면 로마는요 노예 노동에 기초한 사회였어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가장 중요한 법은 노예를 관리하는 일종의 국가보안법 같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노예를 주 안에서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요 자매로 받은 거죠. 그게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얼마나 불온한 일이었을까요? 제가 지금 무슨 말하는지 이해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시대의 문화와 달랐던 거예요. 이를테면 오늘 본문 21장 9절 보시면 21장 9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이 시집을 안 갔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뭐를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미리 가르쳐주는 일을 하는 영적 지도자였다는 거죠. 교회에 물론 당시 이방신전에도 신전에서 일하는 여인들이 있었는데 주로 창녀들이고 뭐라 그럴까 좀 이렇게 이용당하는, 그런데 교회의 여성 지도자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 시대 문화와는 달랐던 거죠. 그 시대에는 여인을 어떻게 차별하고 노예를 인간 대접하지 않던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노예를 형제로 받고 그리고 여인을 차별하지 않고 여인의 지도도 받고, 예를 들면 아볼로 같은 성경에 아주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배우고,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은 베베, 뭐 이런 베베가 교회의 지도자 역할도 하고, 그 시대 사람들이 볼 때는 완전히 이상한 사람들인 거죠. 어떤 의미에서 보면 부정타는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상의 신전 앞에 절을 안 했거든요. 우리 돌아다니다 보면 제일 많이 있는 가게가 24시 편의점? 우리 주변에? 이를테면 로마 제국은 신전이 그만큼 많았어요. 어딜 가나 신전이 있고 동네 오기마다 신상이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은 신상 앞에 절을 안 하는 거죠. 동네에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그 시대 사람들은 다 저거 기독교인들 때문에 부정타서 그렇다. 그런 시대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어요. 문화적으로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2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예수를 믿는데 왜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되겠어요? 그 시대 문화와 전혀 다른 삶을 살고 그 시대 사람들과 전혀 다른 행동을 하고 그 시대 사람들은 노예를 더 많이 착취할수록 자기가 더 편했던 거예요. 그런데 노예를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노예를 주 안에서 형제여 자매로 받고 이렇게 하니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남들이 볼 때 이상한 집단인 거죠. 따돌림을 당할 수밖에 없고 너 때문에 우리 동네가 네가 저 신상에 절을 안 하니까 우리 동네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하면서 손가락질 당하고 그런 것들이 다 환난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대로 살던 시절에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대로 더 즐겁고 더 풍요롭고 더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경건하고 절제하는 삶을 사니까 그 시대 사람들이 볼 때는 이상한 집단, 놀 줄도 모르고 인생을 즐길 줄도 모르는 이상한 집단이 되는 거죠. 그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했던 환난입니다. 방탕하던 시절에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다가 치르는 대가, 그것이 환난이었어요. 그리고 그거는 어쩔 수 없었어요. 그거는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당연히 감수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시대 사람들은 우리 시대도 정말 방탕한 시대, 허랑방탕한 시대,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무슨 일이든지 하는 시대, 자기 이익이라면 무슨 일이든지 하는 시대 우리 살고 있거든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시대에 내 쾌락을 위해서 혹은 내 행복을 위해서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없다 이렇게 고백해요. 나한테 이익이 되는 일이라고 해서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없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면서 불의에 대항하여 싸우고 좀 뭔가 이렇게 우리 시대의 그 죄악에 대항하여 싸우는 그런 신앙 고백, 그런 신앙 고백을 하면 당연히 손해를 볼 수밖에 없고 당연히 억울한 일을 당할 수밖에 없고 어떻게 그런 고난을, 어떻게 그런 손해를 피해갈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당연히 치러야 될 대가인 거죠.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경건한 삶을 살려고 하면 당연히 치러야 될 대가가 있습니다. 당연히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피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믿음으로 살려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다가 당연히 치러야 될 대가, 그거는 사실 그 고난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그거는 환난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거죠. 그거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이 그거는 내가 당연히 여기고 오히려 그런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것에 대한 감사와 찬송을 드리면서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예수 믿는 사람이 피할 수 없는 고난도 있습니다. 절대로 피해서는 안 될 고난도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읽으면 한 가지 더 봐야 될 것이 사도 바울이 여기저기 여행을 하는데요. 21장 4절 한번 보시겠어요? 21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사도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제자들이 있었고요. 그 제자들이 사도 바울을 환대했습니다. 환대. 그래서 머물게 하고 자기 집을 열어주고 이를테면 오늘 보면 16절도 보시면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이사라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나손이 자기 집을 제공하는 거예요. 가이사라에 왔을 때는 빌립이 자기 집을 제공했어요. 그 자기 집에서 여러 날을 머물렀다고. 복음과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하는 일꾼이 자기 동네에 왔는데 자기 동네에 왔기 때문에 자기 집으로 모셔서 먹이고 쉬게 하고 머물게 하고 이거는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제가 아는 부산에 어떤 분이 계신데 큰 아파트예요. 그런데 그분은 그렇게 큰 집에 살지 않아도 되는데 일부러 큰 집. 그런데 그 왜 큰 집에 사냐. 그분은 화장실이 달린 방 하나를 따로 떼가지고 게스트하우스로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방문하는 혹은 지나가는 여러 선교사님들을 다 그 집에 머물게 하는, 제가 볼 때 우리 시대의 수냄 여인 같은 분이에요. 제가 아는 경기도 어떤 분은 집은 아닌데 이분은 늘 점심 식사 그래가지고 자기 주변에 있는 선교사님이 지나다니며 항상 그분을 위해서 아주 거한 식사를 대접하는 것을 사명으로 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늘 식사 대접. 그래서 여튼 근처에 다니는 모든 선교사님을 그렇게 대접하는 거예요. 선지자 의상을 받고 의인의 상을 받는, 선지자를 대접하는 사람이 선지자의 상을 받고 의인을 대접하는 사람이 의인의 상을 받습니다. 우리 교회도 순회마우스 같은 게스트하우스 해가지고 선교사님들을 모시고 좀 묵게 하고, 이런 일은 얼마나 참 귀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요즘 선교사님을 보면, 요즘 선교사님들은 게스트하우스는 좀 어느 정도 있는데 차가 없더라고요. 차가, 자동차. 자동차 이 렌트하면 또 비싸고. 그래가지고 제가 마음에 성은, 혹시 여러분 가운데 좀 차 한 대 살 분이 있으면 저한테 말씀하시면 차를 한 대 사가지고 선교사용, 그래가지고 선교사님 오실 때 일정한 기간 좀 빌려드리고 이런 사역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차를 사서 쓰는데 쓸만은 한데 다른 차로 바꾸고 싶다 이러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그러면 제가 자동차, 선교사님 자동차 빌려주는 이것도 중요한 사역. 그러니까 여하튼 어떤 이 선교사님들이나 조회종들이 뭔가 사역을 하는데, 이 본문을 보면 이 두로든지 가이사라든지 돌레마이든지 어디든지 믿는 성도들이 이 지나가는 사도 바울을 자기 집으로 모셔서 이렇게 돕고 섬기는 이런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 이런 것들이 사도 바울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얼마나 큰 격려가 되었겠습니까? 그러면서 함께 고난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이를테면 오늘 보면 1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이사라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가이사라의 몇 제자가, 이 사람들이 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과 환난을 당할 거다 이미 들었어요. 알았어요. 이 가이사라의 아가보가 와가지고 이 사람이 당할 고난에 대한 예고를 하고, 이미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는 것을 다 알아요. 그렇지만 이 몇 제자가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죠. 고난당할 성도를 버려두는 것이 아니고 그 고난의 여정을 함께하는 것은 이것이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왜 이렇게 합니까? 1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함으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모든 것이 주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주님의 뜻을 받들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고, 그 사도 바울에게 너 예루살렘 가면 많은 고난을 당하니까 너가 안 가면 좋겠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어떻게 해서 사도 바울을 위해서 하는 말이고, 그렇지만 그 예고를 받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유도 주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받들기 위하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고 있는 거죠.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일입니까? 우리 전주 제자교회도 언제든지 주님의 뜻을 받들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고난이라도 감수하는 거룩한 공동체, 신실한 제자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